오늘 말씀 나누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공식처럼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것이 나의 것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뿌리라 제시되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남의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옛 아담적 속성을 여전히 오염이라는 형태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조차 여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나의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만큼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제일 커 보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 내 옆에 태산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나의 손톱 밑에 들어있는 가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지금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반갑지 않고 버거우며 지긋지긋한 고난을 필연적 통과 의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must예요. 꼭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다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어로 보면 such as is common to man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누구나 다 겪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냥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뜻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그런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로 고난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공히 그리고 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것은 만사형통, 소원성취, 입신양면, 전도양량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있다라고 한 건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특히 요즘은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주 실감이 나죠.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어요.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배가 엄청난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위태한 형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정도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고 부자들도 투자액의 손실 등으로 참담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얼마 전에 독일의 어떤 갑부는 자기 재산이 1조 원대로 줄었다고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고난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제외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 고난에 동일하게 던져져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 속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한 한 성도의 임종을 함께 했어요. 지난주에 그분을 심방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저를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둘러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이미 코마 상태였어요. 의사들이 아직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에 대고 물었어요. 자매님 이제 천국 가셔서 좋으시죠? 무섭지 않으시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알아듣고 계시면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검지가 까딱하고 살짝 제 손바닥을 스쳤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이런 질병도 이런 아픔도 슬픔도 가난도 억지도 업신여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정말 자매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손가락을 까딱 움직이셨어요. 그리고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떤 이가 제 손을 잡은 채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을 덥석 끌어안으셨을 거예요. 내 자식아 고생 많았다. 이제 넌 영원한 나라에 온 거야. 이제 진짜 안식 속에서 편히 쉬어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분과 하나님과의 역사적 상봉 장면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손을 제가 잡고 있었는데 왜 나는 못 가냔 말이에요. 저도 그 손을 잡고 같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분은 분명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느끼시기에 그분의 인생은 고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목사님 난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성도의 고난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위장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된 요셉은 본격적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자식이 자신의 생사여타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는 얼마 안 가서 주인의 집 재반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집사가 됐습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출중한 외모와 성실한 삶이 주인마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인마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주인마님의 청을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요셉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감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모든 과정의 끝에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어구를 마치 결론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의 말씀에서 찾아 읽었던 것처럼 요셉의 그런 삶은 그의 영혼이 쇠꼬챙이로 뚫리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시편 105편에서 찾아봤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만사형통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송가,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무슨 만사형통되는 일을 그렇게 많이 겪었길래 모든 일이,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편 105편에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형통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요셉의 고난이 담고 있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한마디로 단련, 연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 말씀에 의해 단련,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만사형통은 한마디로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단은 무엇을 위한 연단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단이기에 그 연단을 일으키는 고난을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 계시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계시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이 왔다. 그가 착고에 채이고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뚫리는 경험을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거쳐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계시를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계시는 알아요. 근데 요셉은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요셉은 지금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는 자로 서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이 성취하고 있는 야곱의 언약을 보면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는 거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창세기 27장 29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니 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가 만민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면 맞잖아요. 그 길에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면 시위대장 집에서의 그 집사 생활과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 생활에서 얻은 국가에 대한 정보와 지식 등이 그의 총리 생활을 향한 준비 과정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계시잖아요. 그가 그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의 왕이 될 것이면 애굽의 왕이 돼야지 왜 총리가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왕으로, 열국의 지도자로, 모든 이들의 주로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이 필연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상징으로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13년간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요셉이 예수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얻기 위해 성도가 실제화하여 살아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예수의 삶이 반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단련, 연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요셉 자신의 잘못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죠. 아울러 요셉의 감옥 생활 또한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유혹과 모함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공격한 상대방의 죄를 노예의 삶으로, 감옥 생활로 대신 대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죄는 노예 생활로 갚고 있고 주인마님의 죄는 감옥 생활로 갚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을 마치 종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악독한 죄인들에게 떨어질 형벌인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자기가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성도의 삶 속에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원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제가 나한테 한 일을 분명히 보셨죠? 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죄를 갚으실 수도 있어요. 당황되세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저 사람이 신앙이 깊다, 낮다, 내지는 저 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겉모습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의 예수의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무언가 부족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지체들인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지체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체인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불충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닮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현실 속에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 즉 선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사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 말은 다른 말로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이 세상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가리켜 시험이라고도 불러요.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고난, 즉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선이라는 완성 지점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예수의 부활과 승기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향하는 길에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닥쳐오는 시험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는 건가요? 이를 악물고, 내가 진짜 참 힘든데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아본다 그러면 잘했어, 옳다 이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일에 이를 악물고 있다라는 건 그 일을 허락하신 분에게 이를 악물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옳다, 참 잘했어, 그런 인정을 해주실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힘든 기색이라도 조금 보이는 날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다라고 번역이 된 도키모스 기노마이라는 말은 연단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목적한 연단의 자리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즉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시험 당사자에게 목적하시는 분량만큼의 연단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키모스 기노마이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끊임없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게 하시면서 연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나 그만할래,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험을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쓰여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에 충만한 자리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말인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향하는 길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연단의 삶이 담고 있는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니까요. 먼저 고난이라는 것의 탄생 배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연단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지어졌어요. 여기에서 의라는 것, 자다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의라 그래요. 자다크. 그런데 인간이 그 의로운 관계를 깨버렸죠. 내가 왜 당신께만 순종해야 돼? 라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둘 사이는 불의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시 당신의 하늘 자원을 인간들에게 공급하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바라크 복이 차단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순간부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제한되고 유한한 자원으로 생존을 해야 됐고 그 유한함은 곧 결핍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비로소 안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자기들 안에 내재된 제한된 자원으로 행복과 안녕을 취득하려 하다 보니 인간은 극심한 결핍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간은 그 초월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존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한 자들에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니까 인간들은 내재된 아주 작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아주 작은 제한된 자원만을 인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부어놨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결핍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초월로부터 단절이 되고 땅에 갇혀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땅지 감옥옥.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지금 지옥인 거예요. 바로 그 결핍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증상들과 상태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지옥의 한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처절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작은 모형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시간 속에 갇히게 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자원이 유한하게 제한되자 그들에게 닥친 것이 뭘까요? 늙어짐, 고장남, 사망이에요. 인간은 제한된 자원이 고갈이 되어감에 따라 늙고 고장이 나고 약해지고 결국은 그 자원이 바닥이 나게 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은 바로 그 결핍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출산자는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생산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탈취해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목적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인간들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다른 이들이 목을 매달아 죽건 말건 그저 그들의 것을 탈취해내요. 인간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이들의 물질적 소유뿐만이 아니라 명성과 인기와 능력까지도 탐을 내요. 탈취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도둑질이나 사기나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그를 좌초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게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결핍에서 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전부 고난의 재료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무수한 고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극단적 케이스로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의 살인자들에게 그런 호칭을 붙이곤 하는데 사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이코패스적 본성을 누구나 소유하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사람의 뇌에 있는 변연계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변연계는 해마와 편도체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편도체가 고장이 나면 보통 사람이 당연히 느껴야 할 공포, 두려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대요. 이 변연계, 편도체가 망가진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범죄는 점점 더 흉악해지고 죄책감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저런 돌연변이들, 저런 사이코패스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납니다, 그것이. 보세요. 결핍 속에 던져져 있는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러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사이코패스적 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지 저런 돌연변이 같은 악당들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의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또 너희가 바로 그런 죄와 악의 당사자, 죄와 악을 일으킨 당사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향하여 저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나는 그나마 착해요 이런 생각하라고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파괴를 해요.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의 자원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행복을 채우고자 자연을 마구 훼손하죠. 오존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산소를 뿜어내는 숲이 사라지든 말든 대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강줄기가 엉뚱한 대로 흐르든 말든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마치 피에 굶주린 흡혈귀가 벌벌 떠는 것처럼 존재의 불안 속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 채워지면 그만이에요. 거기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쓰나미가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홍수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요. 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열대지방에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에요. 그게 불의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존재는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의인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 또 인간 서로 상호 간에 그 책임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불의인 것입니다. 고난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들이닥친 결핍과 그러한 결핍에서 비롯되는 가난, 질병, 전쟁, 자연재해, 집착, 중독 등 사망의 여러 증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자초한 거예요.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유익, 어떤 연단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가 맺어내는 열매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욕지간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고난을 출산해낸 죄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아울러 그러한 자각을 통하여 용서와 이해와 화해와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바바라 존슨이라는 여사의 많은 저서 중에 Stick a Geranium in Your Hat and Be Happy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머리에 제라늄꽃을 꽂고 행복해 하십시오 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바바라 존슨 여사는 엔지니어인 남편과 4명의 건장한 아들을 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966년 어느 날 그 부부는 자기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상담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나중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을 무렵에 그 수련회장 입구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은 그 사고로 뇌의 일부가 밖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 큰 부상을 입고 있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먼저 출발한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그 일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청년회 수련회에 상담하러 가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입대를 하자마자 월남전에 투입이 됐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녀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벗어날 때쯤 되어서 첫째 아들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알래스카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알래스카 여행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 아이의 그 큰아들의 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을 해서 그 첫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였다 그래요. 하나 하나님이 아드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이라는 둥,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둥, 지금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라는 둥, 그런 위로를 하는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마치 자기들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2년 후 바바라 존슨 여사는 셋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던 그녀는 그 똑똑하고 그 따뜻하고 그 현명하다고 소문이 난 그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수많은 동성애 서적과 동성애 사진 그리고 동성애 기구들을 발견해요. 셋째 아들은 동성애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들키게 되자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엄마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녀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녀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증세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아주 긴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불이 꺼지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해가 뜰 때까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Be Happy, 행복하세요 라는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죽기 전에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상담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이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 그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은 다 우리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아이의 출산의 자리에 바로 내가 몸을 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들은 모두 나와 이 세상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사지를 전부 다 죄의 공격으로 빼앗기고 나에게 잇몸만 남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자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죄인이라는 숙명적 운명을 타고 난 자기를 포함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그러한 죄 속에서 죄가 출산해내는 더럽고 추악한 그 토사물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가엾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이들의 죄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런 나쁜 놈,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하는데 라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가 내가 지적해야만 할 그 상대방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주인 마누라가 했는데 그 마누라가 갇혀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죄와 죄의 증상들인 고난이 다 제거가 된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녀는 행복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상황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나에게 남아있을 뻔했는데, 나에게 이런 게 다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극한의 고난 중에 있던 그 여자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여 머리에 재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세요. Be happy 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바라 존슨이 당한 그 처절한 고난은 그녀에게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었고 용서를 배우게 했으며 섬김의 의미를 알게 해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녀가 고난으로부터 얻은 연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가 출산해놓은 고난을 직면하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자 당신이 쏟아부으시던 하늘의 복을 거두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처사가 결핍을 가져오게 된 거고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출산하게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절절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목을 졸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야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목 졸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근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이렇게 큰 것이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으로 던져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죄인들의 숙명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앉아서 낭떠러지를 향해 내닫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모두 다 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을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는 악소리도 지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자동차가 중간에 돌부리에 걸려서 몇 차례 전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건 그 고장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고난이죠. 왜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는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왜 내 차만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넘어져야 돼? 하나님은 그 고난의 사건 현장에서 죽음을 향한 우리들의 돌진을 잠시 막아서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바로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낭떠러지 끝에 있는 지옥의 삶을 요만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달릴 거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잠시 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펼쳐지게 될 처참한 진노의 불바다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치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지옥의 맛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가 아니라 이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에서 얻을 수 있는 연단의 유익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당신의 백성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로마서 8장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고난의 여러 가지 모양이 등장하고 있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으로 들이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서운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절대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붙들고 안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이제 안 믿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놔버리는 거예요. 1996년에 집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던 16살 먹은 소년이 갑자기 들이닥친 돌풍에 의해서 타고 가던 차와 함께 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그 소년은 즉사를 했습니다. 그 소년은 예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존 에드워즈 아시죠? 존 에드워즈 상원 의원과 그 아내 엘리사벳의 큰아들이었어요. 그 후에 존 에드워즈가 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에드워즈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곧 치료에 나섰고 오랜 치료 끝에 그녀는 완전히 완쾌가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유방암이 재발이 되었고 골반뼈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그녀는 가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녀가 뉴스위크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구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웨이드는 부드럽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16밖에 안 되었지만 이 점에서 그 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호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애를 보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그 애를 도로 밖으로 내팽개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도로 밖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의 죽음에 개입하지 못한 하나님, 아니 그 애를 죽게 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며 그래서 제 아이를 보호하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로부터 저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녀의 글에 정말 엄청난 분노가 실려있죠. 작은 꼬투리만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여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바라 존슨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께 욕지거리를 해대고 당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항변을 하던 그녀가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버리고 싶은데, 나는 그분을 놓고 싶은데, 이 고난이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놔줘요. 그렇다고 그녀의 암을 고쳐준 것도 아니야.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셉은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결국 완성지점에 이르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닥치게 되자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친단 말입니다. 근데 닥치게 되자 그들이 홀랑 떠나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붙들려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그분의 진지한 열심을 배우게 해요. 연단인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서머나교회의 폴리캅을 아시죠?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일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당시에 그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는 폴리캅의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스타티우스가 폴리캅을 화형시키기 전에 내가 너 살려주고 싶다. 살려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겠어?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지금 잠깐 타다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은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 나는 준비가 됐다. 어서 너희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를 묶으러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놔둬라. 너희들이 안 묶어도 도망가지 않겠다.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말려줬어요. 불타는 그의 몸의 통점을 다 막아준 것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르완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르완다 내전이 있었을 때 그 르완다 반군들이 르완다의 기독교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책에다가 기록을 한 내용인데 르완다 그 반군들이 그 르완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쫓아가서 결국은 포위를 해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 반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모두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에서 전부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끌어 다가 그 큰 칼 있죠. 그걸로 손목부터 자르기 시작해서 손목, 발목, 목까지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르완다 기독교인들이 그 반군들이 그 르완다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류탄과 총으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저런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를 믿겠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나선 저들을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줘야지. 이런 일도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본 반군 장교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그렇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들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포위하고 너희들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저를 끌어다가 손목 발목 자르고 목까지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처럼 그냥 죽음을 당하시겠어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성도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걸 겪고 나면 그에게 약속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좋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손에 손수 못을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주라는 계시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형제들의 주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낸 삶을 산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완성이라는 성도의 목적지를 향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완성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의 현실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 난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싫어요 하고 영생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구하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게 견디게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들의 주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형제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이며 그게 예수이며 그게 요셉의 삶이며 그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고지 꼭대기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당해 주셔야 돼요. 고난 감수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 비껴가지 않아요.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 잘 견디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눈 한번 깜짝했더니 여기까지 왔죠. 다시 한번 깜빡하면 거기 가는 것입니다. 제 손을 붙들고 죽었던 그 자매님처럼 그 자리로 곧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길에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며 누구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며 누구의 자원을 그렇게 탈취하며 누구와 그렇게 다투며 살겠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섭을 잘 참으며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잘 감수하고 잘 견뎌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